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너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헬라인이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의 그 본뜻은 붉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팔레스타인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수리아 지방 중에서 특별히 베니게 지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수로보니게야 지역은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그 두 도시가 있었는데 이 두 도시는 한때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던 곳이었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의 이방신들을 그 숭배하는 이방 종교의 원산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 솔로몬이 성전을 그 건축할 때 그 레바논의 유명한 백향목과 여러 가지 귀중한 건축 자재들을 솔로몬에게 제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한 그런 이방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는 332년경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을 하였을 때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처참하게 패배하여서 그 최후를 맞고 역사상에서 사라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 여자를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또 헬라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였던 그런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여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 들렸다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 소문을 든 여자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헬라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두로와 시돈 같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실 이유가 없었겠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계속되는 이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여자의 요청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한 번 더 차갑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여인을 정말 무시하고 모욕을 줄 만큼 아주 심각한 또 좀 심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2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개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자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할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들린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표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 말씀 이것은 당시에 그 이 지역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북쪽 그 갈릴리와 또 해안 도시인 두로 사이에는 그 농지의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농경물이 소출되는 많이 소출되지 않는 그런 때가 되면 그 유대의 농부들이 그 소출의 어려움을 겪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 농작물을 두로 지방에 수출을 해서 이제 살았었는데 자기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그 이스라엘의 농작물, 자녀의 떡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자녀의 떡인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이방의 개들, 그 두로 사람들에게 주는 것, 파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농경물을, 농작물을 두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유대인 농부들이 탄식처럼 이렇게 하였던 그 말을 인용하여서 사용하시며 여자의 그런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가나안 여자는 충분히 상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공급해 주시는 게 맞죠. 그렇지만 주인의 음식을 주인이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를 개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먹다 남은 것들을 우리에게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좀 달라라는 것을 그렇게 완곡하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여인의 믿음이 견고하였고 또 겸손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고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자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여인의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그런 그 요청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 때 만났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처럼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이 가난 여자 또한 어떤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참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낙담하고 실망했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인의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높이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붙들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견고한 믿음은 여인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바른 믿음의 대상을 잡았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얼마나 든든히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상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 또 명예, 그들의 건강, 또 자녀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그런 이 세속적인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붙잡고 있죠. 만일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상의 유한한 것들, 없어질 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또 세속적인 믿음의 대상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한 믿음, 이 오늘 수로보니기아 여인처럼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찬송했던 그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또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의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맡아주시고 또 가볍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실하시고 또 변함없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또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 어려운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형은 담임 목사님 또 교회의 리더십 모든 부교역자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